우리 인생에서 그 마음의 동기라는 게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 내면의 동기를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그게 어떠한 행동들을 결단하기에 굉장히 큰 역할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제 끝이 났죠. 3주 동안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이 특새가 진행됐는데, 특새가 시작되면서 저희 대학부 학생들에게 15일을 다 나오면 뭘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뭘 주겠다, 그 뭔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뭘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정말 이 친구들이 악착같이 나오는 거예요. 15일을 정말 그때 시험 기간이라 애들이 한참 바쁘고 힘들고 막 그럴 때인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커피 쏟아가면서 목사님 저 어저께 밤샜습니다. 그리고 나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저희들이 도장을 이렇게 찍었거든요. 도장을 찍고 그 15번을 다 받은 친구가 몇십 명인 거예요. 대단하다. 도대체 이들은 왜 이렇게 새벽에 나오는 걸까? 설마 진짜 그 선물 때문에, 그 선물이 동기가 돼서 나오는 걸까? 물론 그러지는 않겠죠. 하지만 하나의 그것이 자극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우리 내면의 동기가 습관을 만듭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들을 방향성을 설정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죠. 마음의 동기가 자칫 잘못 설정됐을 경우에는 우리를 황폐하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선한 길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 내면의 동기는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욕망이라는 동기를 가진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 사람의 마음의 동기가 그 인생에 어떤 파멸로 이끄는지, 그래서 그가 결국 어떤 사망의 길로 가게 되는지를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삶의 태도와 동기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한명 등장하는데요.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 이죠. 사실 아비멜렉의 욕망을 살펴보기 이전에 기드온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욕망이 실제화되어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드온이라는 인물을 딱 들었을 때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릅니까? 기드온과 300용사, 그죠? 그리고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영웅,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기드온이라는 인물을 딱 떠올렸을 때 우리가 부정적인 이미지보다는 훨씬 더 긍정적인 이미지가 많습니다. 근데 이 기드온이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의 모습을 좀 바라보면, 성경에 증언하고 있는 이 기드온의 모습은 결코 선하다 라고만 볼수 없는 모습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특히 이 세바와 살문나, 이 미디안의 왕이죠. 이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기드온의 모습을 봤을 때는 사실 그 동기나 그 이유가, 그 목적이 결코 선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사기 8장 19절을 보면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기 이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의 성결이라는 거대한 목적 가운데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개인의 원한에 의해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만일 그들에서, 이 그들은 이 기드온의 친지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바와 살문나가 기드온의 친척과 누이와 동생들을 죽였던 겁니다. 그거에 대한 복수로 그 전쟁 이후에 이 세바와 살문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 내면의 동기가 의심스러워집니다. 세바 살문나를 죽일 때 더 큰 수치를 주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이죠. 아직 성년식을 치르지 않은 어린 소년인 아들에게, 아들인 여델에게 그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또한 사실 비정상적인 모습이죠. 여기까지는 그래 뭐 그런 복수심에 불타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완전히 마무리된 이후에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더 이해가 가지 않는 모습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전투가 다 끝난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기드온에게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즉 당신이 우리에게 왕이 되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굉장히 지혜롭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고 나의 아들들도 너희들을 다스리지 않겠다.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너무나 그 기도원의 모습대로 신앙적인 모습으로 대답을 합니다. 여기까지 성경이 그려내고 있으면, 성경이 끝이 나면 기도원은 영웅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송받아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여기서 끝이 나지 않아요. 그 이후에 기도원의 모습들을 그려내고 있는데 수상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기드온이 18장 24절을 보니까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렇게 또 요청을 하나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즉 전쟁에서 탈취한 금을 다 모으라는 겁니다. 그 무게가 장차 금 1700세겔이라고 해요. 제가 현대의 그램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약 19380g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금의 양이죠. 금 한 돈이 3.75잖아요. 3.75g인데 제가 그걸 또 계산을 해봤습니다. 집착을 하면서. 그러니까 5168돈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한 이유가 얼마인지가 궁금해서 이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5168돈이면 한 돈 가격이 18만 원이니까 곱셈을 해보니까 약 9억 3천만 원, 대략 10억 정도 되는 금의 양이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금의 양입니다. 고대 사회에는 더 큰 값어치가 있었겠죠. 그 금을 다 모읍니다. 그 어마어마한 양의 금으로 기도는 뭘 했습니까?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8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원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라. 에봇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에봇은 뭘 하는 겁니까?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에봇이에요. 출애굽 당시에 아론이 입었던,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입었던, 대제사장이 입었던 옷이 바로 에봇이에요. 그 에봇을 만든 겁니다. 에봇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이 두 가지 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예를 들어 두 개가 다 앞면이 나오면 하나님의 긍정, 두 개 다 거꾸로 나오면 하나님의 부정, 한쪽은 앞, 한쪽은 뒤가 나오면 하나님의 응답하지 않으심,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즉 그 에봇이라는 옷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에봇이에요. 근데 그 에봇을 만들어서 지금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오브라라는 자기의 성읍에 그 에봇을 걸어두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금으로 만든. 당시 언약궤와 성막은 실로라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실로라는 장소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사사기에도 하나님의 집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 곳이 바로 실로라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거나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여러 가지 것들을 할 때 실로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들을 종종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8장 10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실로라는 곳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의 성막이 거기에 있고 그 앞에서 이스라엘의 대소사를 결정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사시대에도 여전히 이 실로라는 곳은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기도는 실로가 아니라 자신의 성읍, 자신의 집에 그 오브라에 그 에봇을 만들어 걸어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27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무슨 말입니까?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에 우상 숭배했다라는 이야기예요. 미디안의 압제가 왜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게 행했기 때문에 미디안의 압제가 있었던 거죠. 그 손에서 기드온이 그들을 구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또 이들은 기드온으로 말미암아 역설적이게도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를 던질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기드온은 왜 이렇게 했을까? 성경 8장 28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한 단락이 일반적인 사사의 그 모습들을 그려나갈 때는 마무리가 보통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있지 않고 그 29절부터 또 이상한 구절들이 증언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9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룻발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의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갑자기 그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드보라가 뭐 통치하는 몇 년 동안 뭐 그 이스라엘은 뭐 평화로웠더라 이러고 보통 끝이 나야 되는데 그 다음에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또 등장을 해요. 차라리 문맥상 따지고 보면 28절에서 33절로 넘어가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문맥에도 맞지 않는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 가운데 떡하니 들어있는 것은 성경이 의도하고자 하는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그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멜레크라고 하면 왕이죠. 아비멜렉이라고 하면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의미예요. 자 보십시오. 기드온이 왕에 대한 요청을 받습니다. 기드온이 거절을 하죠. 근데 그 거절한 이후에 모든 금을 모아서 자기의 집에 에봇을 만들어 걸어둡니다. 그리고 그의 자식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짓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기드온에 무슨 욕망이 있는 겁니까? 왕이 되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상 그의 욕망은 그의 아들 아비멜렉을 통해서 실제화되고 구체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 욕망의 분출이 바로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욕망이 실제화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비멜렉을 살필 때 먼저 기드온의 그 스토리를 좀 살폈던 겁니다. 그럼 아비멜렉이 그 아버지의 욕망을 어떻게 실현하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을 보면 그 구절이 있는데 우리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룻발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되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류김을 기억하라 하니. 아비멜렉이라는 인물은 어찌 보면 그 유년 시절, 불행했던 그 유년 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는 70명의 형제가 있는데 그중 자신은 첩의 자식으로 세겜에 거주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도 못했고요. 또 첩의 자식이라는 것은 상속을 받지도 못한 인물이었을 겁니다. 아마도 아버지에 대한 분노, 형제들에 대한 분노가 가득했던 인물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 인물이 이제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왕이 되고자 합니다.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 귀에 말해서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류김을 기억하라. 즉 내가 이제 왕이 되어서 세겜 땅을 다스리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겜이라는 땅은 어떤 땅인 줄 아십니까? 세겜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였던 곳이 세겜입니다. 또 야곱이 에서와의 만남 이후에 제단을 쌓고 엘렐로의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외쳤던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또한 요셉의 유골이 묻혀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된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세겜이라는 지역은 단순히 그냥 한 지역이 아니라 추억이 서려 있고 조상들의 약속이 서려 있는 곳이, 하나님과의 언약이 기록되어 있는 곳이 바로 세겜이라는 곳이에요. 거기에 왕이 되겠다라고 하면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을 표출한 것이죠. 오늘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는 참 재밌습니다. 사사시대를 쭉 살펴보면 여러 사사들이 있죠. 첫 번째 온니엘, 두 번째 에훗, 세 번째 삼갈, 네 번째 드보라, 다섯 번째 기드온. 이 다섯 명의 사사가 아비멜렉 이전에 이스라엘을 통치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들이 세워지는 과정에서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사사를 세우세요. 온니엘을 세울 때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에훗을 세울 때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삼갈과 드보라와 기드온까지 모두 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그리고 그 이스라엘 구원하는 그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사사들이 세워졌던 그 모든 그 주체자는 바로 하나님이었죠. 그런데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합니다. 처음으로 있는 일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받았던 서름, 첩의 자식으로 누리지 못했던 억울함, 그것을 왕이라는 도구를 통해 보상받기를 원했던 것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 그 이후에 왕이 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과정들을 보면 참혹한 모습들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먼저 바알브리트 신전으로 가죠. 거기서 세겜 사람들이 모아준 은 70개를 가지고 성경에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 70명을 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집 오브라에 가서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쳐 죽입니다. 단 한 사람 요담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죽이고 말죠. 형제 상잔의 비극이 그 집안 가운데서 벌어지게 되는 거죠.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왕이 됩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이렇게 아비멜렉은 왕이 됩니다. 이런 정권이 얼마나 갈까요? 고작 3년입니다. 9장 22절 23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그렇게 형제들을 70명을 죽이고 손을 잡고 세겜을 탈취하듯이 왕이 됐던 무리들이 이제는 서로 반목하게 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서로가 서로에게 창을 겨누는 그런 사이가 된 겁니다. 24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결국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에게 도륙당하고 맙니다. 이스라엘의 통치라는 공통의 목표를 가졌던 두 집단은 이렇게 깨져버리고 말아요. 세겜을 완전히 정복한 아비멜렉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세겜을 완전히 수중에 넣은 아비멜렉은 데베스라는 곳으로 갑니다. 세겜에서 약 북쪽으로 15km 떨어져 있는 그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죠. 욕망이란 그런 겁니다. 결코 만족함이 없습니다. 더 큰 것을 바라고 또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투쟁하는 것이 바로 욕망의 본질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집에 아는 친척분이 농장을 하셔서 복숭아 한 박스를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제 아내가 임신 중인데 며칠 전부터 몇 주 전부터 계속 복숭아를 먹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복숭아가 아직 나오는 철이 아니고 너무 비싸서 있다가 친척분이 한 박스 보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집에 가자마자 제가 원래 되게 게으른 사람이라 정리 같은 걸 잘 안 합니다. 복숭아 들고 보통 어디 던져놓거나 그러는데 그날은 또 아내가 먹고 싶어 하니까 빨리 개봉을 해서 정리를 좀 하려고 복숭아 박스를 딱 뜯었습니다. 복숭아를 딱 박스를 뜯고 복숭아 그 박스를 여는데 초파리 한 100여 마리가 왜 그러시죠? 집안을 가득 채우는 겁니다. 제가 벌레를 굉장히 무서워하거든요. 제가 정말 기겁을 하고 입을 벌리고 있는 그 초파리들을 쳐다봤습니다. 뭔가 상한 게 있어가지고 그 초파리가 거기서 알을 깠는지 어땠는지 잘 모르겠는데 초파리 한 100마리가 집을 온통 뒤덮는데 저는 애굽의 열두 재앙이 이런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초파리를 죽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을 막 뒤지니까 좋은 자료들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컵에 1:1의 비율로 물과 식초를 섞으면 됩니다.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복숭아 하나를 꺼내가지고 으깨서 그 물에 담궜습니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초파리가 죽어야 되니까 세제 두 방울 정도를 그 물에다가 타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둔 그 컵을 그 신발대 위쪽에 이렇게 사뿐히 뒀습니다. 그 저는 초파리가 너무 싫고 그것들이 어떻게 죽는지가 너무 궁금해서 앉아가지고 한 시간 동안 그 초파리가 그걸 먹나 안 먹나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처음에 한 두세 마리 정도가 계속 이 사이를 맴돌더라고요. 초파리 한 두세 마리가 계속 이 컵 주위를 맴돌면서 컵 주변에 묻어있는 달콤한 가즙들을 계속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초파리가 조금씩 조금씩 더 몰려옵니다. 열 마리가 되고 열다섯 마리가 되는데 가운데로 들어가질 않아요. 그 들어가야 죽어야 되는데 그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고 계속 그 주변을 맴돌면서 맛을 보기 시작합니다. 점점 더 초파리는 많아지고 점점 더 먹을 것은 점점 더 없어져 가겠죠. 초파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한두 마리씩 조금씩 조금씩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고 그 과즙으로 그 과일이 있는 그 가운데로 점점 더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한두 마리, 두세 마리, 세네 마리가 점점 더 그 맛을 보기 시작하더니만 한두 마리씩 빠져 죽기 시작하는 겁니다. 굉장한 희열을 느꼈습니다. 제가 한 시간 동안 그 초파리가 어떻게 죽는지에 대한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욕망으로 가득한 인간의 삶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일어났습니다.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아침에 하나님 아침에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보다는 먼저 초파리가 다 죽었는지가 너무 궁금해서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은혜롭게 100마리가 다 죽어 있더라고요. 제가 이 초파리를 경험하면서 아비멜렉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새삼 바라보게 됐습니다. 자신이 죽을 줄도 모르는 거죠. 죽을 줄을 모르는 겁니다. 초파리는 자신이 그곳에서 그걸 먹으면 죽는 줄 몰라요. 그냥 그 욕망에 따라 본능에 따라 움직였을 뿐입니다. 아비멜렉은 욕망에 따라 움직였을 뿐인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세겜에서 멈춰야 되는데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데베스로 향합니다.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죽는 아주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14절 제가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면의 동기가 욕망 혹은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의 결론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 죽음을 결코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삶의 자세와 동기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사실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 어떤 마음과 어떤 상태로 살아야 되냐?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그리고 인간의 근본적인 가장 복된 그 상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산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모으죠.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몇 번의 설교를 하시고 회당에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공식적인 첫 설교를 하십니다. 그게 갈릴리 땅에서 갈릴리 산에서 이제 그 설교를 하시는데 이 갈릴리 근방에 있는 산들이 사실 높은 산은 아닙니다. 한국의 산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작은 뒷동산처럼 민둥성이 산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제 전하십니다. 그 첫 설교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저희 것임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백성들이 이제 메시아라고 왔던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그 갈릴리 그 바다 그 언덕편에 얼마나 많이 앉아 있었겠습니까? 왜 그렇게 앉아 있었죠? 메시아, 이제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그 메시아가 온 겁니다. 그분이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수많은 군중들이 그 갈릴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처음 마디가 뭐였냐면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저희 것이며 전혀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것이야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도대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엇이죠? 심령이 가난함은 어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기서 말하는 가난함은 사실 결핍을 의미합니다. 이 심령의 가난함이라는 것은 심령의 어떤 결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한순간도 내 스스로가 의존되어 살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의 가난한 상태라고 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의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내면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령의 가난함이 마음의 어려움이 아니에요. 내 존재 자체에 대해서 스스로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 심각한 갈증을 느끼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심령의 가난한 상태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혹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상태가 심령의 가난한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상태를 일컬어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그 상태를 일컬어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어떠한 모습이 드러나야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탄생 때로 좀 올라가 봅시다. 예수님의 탄생 때 예수님의 탄생을 누가 알았을까요? 질문입니다. 퀴즈입니다. 누가 알았을까요? 예루살렘이 다 알았습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 하늘의 별을 보고 이 땅에 와서 메시아가 탄생했다라고, 탄생했냐, 이 땅에 왕이 태어났냐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온 이스라엘이 소동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가 탄생한 걸 알았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고위 관직들이 메시아가 기다려온 천년을 기다려온 그 메시아가 탄생했다라는 소식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 서기관들 헤롯 대왕이 다 불러 모읍니다.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다들 입을 모아 베들레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디서 탄생하는 것까지도 다 아는 거예요. 하지만 놀라운 건 뭐냐면 천년을 기다려왔던 다윗 시대 이후에 계속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탄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과 서기관과 예루살렘의 고위 관직들은 예수님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쫓아갑니까? 동방박사와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동들입니다. 여러분, 목동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을 여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차를 하나 빌려가지고 예루살렘을 여행을 하고 이제 여리고로 넘어가는 길이었어요. 한 선교사님이 여리고로 가는 그 큰 길을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어떤 그 성전을 한번 들렀다 오면 좋다라고 해서 샛길, 이렇게 아주 좁은 길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 산길이고 꼬불꼬불 올라가는 절벽 막 있는 그런 길들이었는데 거기를 한참 이렇게 차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어느 순간 가니까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외길이 딱 등장을 하는 겁니다. 외길. 딱 떨어지면 낭떨어진 그런 길을 그런 길이 딱 나오더라고요. 도대체 왜 이런 길을 가르쳐 주지라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한참을 가는데도 성전이라고 보여지는 건 전혀 없는 겁니다. 뭐 어떤 그 템플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꼭대기까지 왔습니다. 너무 무섭더라고요. 조금만 딱 떨어지면 바로 그냥 그 절벽으로 떨어지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친구랑 그 차에서 내려가지고 누구한테 좀 물을 수 있는 사람이 있나 해서 온통 찾았습니다. 근데 주변에 정말 그 집이라고는 한 채도 없는 거예요. 거기는 그냥 산인 겁니다. 산. 아무도 살지 않는 산. 그 절벽이 있고 조금만 떨어지면 낭떨어지고. 근데 거기서 누구를 발견했냐면 목동을 발견했습니다. 목자를 발견했습니다. 유목민을 발견했습니다. 한 유목민이 많지도 않아요. 한 20마리 정도 되는 그런 양떼를 이렇게 끌고 오더라고요. 그 모습은 허름했습니다. 먼지를 소복히 둘러쓴 그 모습이 사실 초라하게 그지 없죠. 사실 목동의 삶이라는 건 결코 영광스러운 삶이 아닙니다. 아주 힘들고 피곤한 삶입니다. 농경사회와 유목사회는 결코 양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양을 치는 목동들은 사람들이 없는 저 산, 그 골짜기 아주 먼 곳에서 생활을 합니다. 제가 몽골 선교 담당이라 유목민들을 만날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몽골을 가면 꽤 많은 유목민들을 만날 수 있는데 한 3시간 정도를 차를 타고 쭉 가면 유목민 한 분을 만날 수 있어요. 또 한 시간을 타고 쭉 가면 또 유목민 한 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끝없이 펼쳐져 있는 그냥 풀밖에 없습니다. 그 유목민의 삶, 그 목자의 삶, 목동의 삶이라는 건 결코 순탄한 삶이 아닙니다. 정말 외롭고요. 밤에는 별을 벗삼아야 되고 또 새벽에는 이슬을 맞으면서 자기의 양떼를 쳐야 되는 존재들이 목동입니다. 목자의 삶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탄생 때 그들이 기르고 있던 그 몇 마리 되지 않는 그 양떼를 버려두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메시아의 탄생을 기념해서 한 걸음의 베들레헴으로 달려갑니다. 너무나도 많이 가졌던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던 그 많은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리고 그 고위 관직들은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죠. 예수님을 누가 찾아왔냐? 외롭고 고달프고 그 심령의 가난함으로 인해서 메시아가 오기만을 간절히 소망하고 바랬던 목동들만 메시아를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떠한 삶을 바랍니까? 우리의 삶이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오늘 성경에서 아비멜렉이 사망으로 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 마지막이 결탄코 순탄치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욕망이 아닌 여호와를 갈망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갈망함으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심령의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유지하는 존재.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는 존재냐면 마라나타, 다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것,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는 것, 그것을 바라보며 사는 존재들이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길 바라십니까? 정말 그것을 바라보며 갈망하며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다시 한번 찬송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다시 한번 내일부터 있을 제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자신의 심령을 위해서 또 기도합시다. 그리고 개인이 가지고 나온 그 기도 제목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